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정이 많이 소가족 제도,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많이 왕래도 안 하고 또 교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홀로 부모님들이 혼자 사시고 또 외롭게 사시고 그러시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실버 캠프를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의 마음을 통하는 이 가족 같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복되고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모여서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잠을 자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지요? 예, 즐겁습니까? 예. 한 주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밥하는 것도 또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 수양관에 경찰관들이 페트롤카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저 부산에서 어떤 할머니가 실종이 되었다고 부산시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찾는 그런 이제 뭘 하냐면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휴대폰을 위치를 추적하니까 대덕 수양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덕 수양관 깊은 산속에 이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납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대덕 김천 여기 대덕 수양관의 위치가 추적이 돼가지고 김천경찰서로 연락이 왔고 김천경찰서에서는 대덕 파출소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수양회를 실버 캠프를 오셔가지고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시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경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체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는 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뭐라 하냐면 선생님 바쁘더라도 어머니께 연락이나 하고 사세요. 좀 연락이나 좀 하고 사세요. 그래서 요즘 소통 없이 살고 고립되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실버 캠프를 하면서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두 발이 아니고 한 발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라도 일어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물건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발도 못 쓰시고 손도 이렇게 어눌한데 또 동료 밥을 탄다고 두 개를 타가지고 식당에서부터 2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시는 걸 보면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타다 드리면 좋은데 때가 되면은 막 구름대같이 입구는 적은데 막 다 서셔가지고서는 그거 정리해야 된다고 좀 바쁘기도 하지만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 봅니다. 제가 부모도 잘 섬길 수 없는데 좀 마음을 열고 보니까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고 어머니 같고 아버님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파출소에서 오셔가지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여기에서 행사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마디 한 그것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선생님 연락 좀 자주 하시고 사세요. 아주 가볍게 아주 조용하게 말한 것이지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나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우리 마음에서 말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을 다 오래 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7세 정도가 그 평균 연령이 높아요. 할머니들이.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속에 두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보 눈이 오는데 너무 아름답다. 그지? 하고 꼭 의문문으로 질문을 해요. 나도 지금 앞에서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아 좋다 첫눈이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야 눈이 내리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두 번 대답을 안 하면 무시한다 하면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 물어보면 한 번 이야기하면 당신하고 말 안 해 하고서는 삐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당신은 5분 안에 나한테 말을 걸 거다. 5분 후에 말을 걸더라고. 왜냐하면 답답해가지고 뭔가 자꾸 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물도 자꾸 퍼내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퍼내면 문제가 되지. 옛날 우물에 보면은 두레박이 있는데 옛날에 뭐가 없냐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빨간 통을 주황색 통에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우물에다 담궈 놓지요. 근데 이게 익으면서 툭 터져가지고 우물 안이 고춧가루로 꽉 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다시 퍼내가지고 다시 뭐예요? 청소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퍼내야 되는데 퍼내지 않으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안 계시면 계속해서 혼자 생각만 하시고 담배만 피우고 또 약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고립이 돼서 마음이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동창회 때나 아니면 어느 때 이렇게 가서 만나면은 남편 흉부터 시작해서 자식 욕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한 서너 시간 된대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뭐라 하냐면 우리 못다 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하고 헤어진다. 그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또 전화를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 우리가 너무 오래 얘기했지? 우리 못다 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것이 여자들의 특성이래요. 근데 남자들은 뭐냐면 꼭 말해야 하나. 다 얼굴 표정만 봐도 알지. 그래서 남자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질 않은데요. 그래서 자꾸 담아놓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을 하면서부터 풀어지는 것이 많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햇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살균이 돼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병을 유발하지만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병균은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었던 마음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무엇으로 바뀌죠? 오해로 바뀝니다. 피곤해서 누가 지나가다 인사를 안 하고 바빠서 인사를 했을 때 안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나를 무시하니까 인사도 안 받는다. 저한테 가끔 수양관을 내려가면 목사님 그때 왜 인사 안 받으셨습니까? 하고서는 그래 막 바쁘게 다니고 그럴 때 못하면은 그게 이제 오해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우리 마음은 뭐 해야 돼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교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는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 정도 조립이 되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만 개? 예. 또 2만 4천 개. 또 한 번만 더. 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차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조립이 돼서 타고 다니는 차가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3만 개의 부품 중에서 1만 5천 개는 부품을 큰 엔진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연결, 이 큰 부속품이 1만 5천 개 정도 되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은 너트나 볼트나 피스 같은 것이 1만 5천 개가 된답니다. 이것을 다 연결시키면 아주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연결 안 된 부품들은 여러분 집에 반지골이나 이런 데 가면 작은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좋은 차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되고 또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 예, 잘 알고 계시네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중에 4만 9천 가지는 쓸모없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가끔가다 천 개 정도는, 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쓸만하고 소망적이고 또 마음에 그 감사한 그런 마음들로 연결되어 산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끝난대요.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배부르다 이거로 끝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요? 죽겠네. 너무 좋아 죽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다가 죽겠네로 끝나니까 마음에 뭐만 남아요? 죽겠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바빠 죽겠네 하고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연결시킨대요. 유럽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했답니다. 3일을 갔는데도 먹을 것이 물이 떨어지니까 배고팠는데 한 곳에 가니까 큰 저택이 하나 광야 가운데 간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천장에 높은 천장에 뭐가 달려있느냐면 빵하고 먹을 것이 대들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놈이 저것을 저 위에 달아가지고 배고픈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하나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확 열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입니다. 받아가지고서는 확 나간 거예요. 근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 친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저걸 누가 저기다 달았다면 내릴 방법도 있지 않겠나. 주변을 쳐다보니까 큰 사다리가 있어서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것을 뭐냐면 내려서 허기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긍정적인 마음인데 그런 마음과 연결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많은 생각을 계속해서 연결해도 돼요. 연결해도 되는데 마지막에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처럼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뭘 발견했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편이 어떠하고 문제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면 거기서부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고 형편이 어려워도 마지막으로 연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연결. 이 말씀과 연결될 때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쭉 연결시켜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마인드는 무엇을 마음에 그리느냐, 그것은 말씀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엉겹결에 친구의 친구인 돌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돌잔치에 가면은 뭐 실도 놓고 연필도 놓고 공책도 놓고 그래서 한 살짜리 된 한 살 된 만 한 살 된 아이가 무엇을 이렇게 잡을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죠. 연필을 잡으면 야 글을 잘 쓰겠구나. 문학가가 되지 않겠나. 그 돈을 잡으면 야 엄청 돈을 많이 벌겠다. 실을 잡으면 길게 생명이 오래 살겠다. 이래서 사람들은 그걸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해석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누가 그 상우에다가 부채를 갖다 놨는데 부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부채. 그거 잘 해석해야 돼야 되겠죠? 부채를 갖다 놨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선풍기 장사로 다니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간 분은 뭐냐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 거예요. 자기는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린 거예요. 부채에다가 그림을 탁 그려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채로서는 1,000원짜리뿐이 안 되고 가치가 없지만 부채에 그려진 그림은 이 아이가 커서 30살이 되었고 이 화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부채에 남긴 유품 중에 유작 중에서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뭐가 됐어요? 부채에 그린 그림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다가 우리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를 그려야 돼요? 예, 말씀을 그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냥 빈 마음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마인드가 새겨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1989년에 87년 3월 9일 날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선교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제도 그랬겠죠? 말씀을 드렸죠? 박우수 목사님은 나보고 천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꾼을 길러내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신 겁니까?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63년도에는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나왔던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왔던 악곡동이라는 그 동네를 생각하고 63년도에 들어가셨대요. 들어갈 때는 3일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3일 양식 금방 떨어지죠. 그곳에서 악곡동에서 8개월을 형제와 함께 훈련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곡동에 들어갈 때 거기에 빈 집이 있었는데 향교라고 빈 집이 있었는데 그 동네 이장격 되시는 그 어른이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지켜주면 여기서 살 수 있고 이 한 가지를 어기면 우리하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밥때가 되면 어느 집도 방문하지 마십시오. 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받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밥때에 집을 방문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밥때가 되게 되면은 어느 집도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8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3일치 양식을 가지고 며칠? 8개월을.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자, 밥 먹는 시간만 줄이면은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준비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데까지 주부들은 한 2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밥 먹는 시간만 줄이면 시간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집에 내려가서 우리 이제 밥 먹지 말고 그 시간 활용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 8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더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멘 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고 내 기준에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3일 굶었는데 하나님 열방보다는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맞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하면 돼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읽고 빠르게 돌아와서 다시 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아닌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굳어져 버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 마음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바꾸어주고 소망된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그 성경 구절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받았을 때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열방을 주어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또 거절이 된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또 그 자리에 왔을 때 이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려고 열방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때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아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구나. 따라서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 열방을 주신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볼펜을 잡아가지고 시편 2편 8절 말씀을 지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씨다. 아시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심어서 땅에다 씨를 심어서 우리 삶 속에서 뭐를 해요? 땅에서 양식을 주시고 모든 과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다가 뭘 심고 싶어요? 말씀을 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 농부들은 씨가 심겨진 땅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씨도 안 심었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면 소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품고 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마음을 품고 57년을 사셨는데 열방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지요. 왕들이 또 대통령이 또 많은 장관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회와 MOU를 맺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12월 26일 카메룬과 또 베냉을 2주간 다녀왔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베냉은 다섯 번째 다녀왔고 카메룬은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냉에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땅을 주셨는데 땅이 엄청 큰 거예요. 축구장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짤라비라는 곳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뭐를 했냐면 수련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IYF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는 의료시설을 갖춰 놓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치료도 해주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터를 성도들의 연보로다가 뭘 했냐면 아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 최신식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는 전부 황토옥인데 그 황토를 가지고 벽돌 찍는 기계를 갖다가 거기 장소에 가서 보니까 꼭 대포가 줄줄이 이렇게 열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하 저거 벽돌 찍는 기계구나. 재료가 엄청 많아요. 펄고 한통인데 그걸 찍어가지고서는 벽돌로 안에 내부를 다 단장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곳에 좋은 땅을 주셔가지고 아주 멋있는 3층 건물을 지어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수양회 때마다 또 연보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선교의 일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에스와티니하고 또 말라위하고 또 잠비아에, 잠비아에는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들여진 물질이나 또 헌금이나 봉사가 전 세계 여러 곳에 청소년 센터, IYF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56년, 7년 전에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한 약속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생각도 다 품어보세요.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다 하다가 마지막에 연결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연결되면 최고의 마인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뭐 죽고 싶다, 뭐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 생각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말씀이 세워진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 너 내가 양을 따르는 데서 지키는 데서 너를 이끌어내어서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주리라.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에게 뭐했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양을 치는 데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목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 자, 우리나라의 영자 나와 하면은 약 4만 5천 명이 나온대요. 전 세계에 다윗, 데이비드라고 하지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오라 하면은 몇억 명은 나온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란 이름이.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사울, 사울은 패하시고,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패하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하셨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튼튼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을 안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부자도 아니고 잘난 사람, 튼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예수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142장인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방무사님은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발견할 때 뭐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죄 삭수로 드리신 그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이냐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뭐했어요?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집을 그리며 살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가난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아무리 수백 개의 매듭으로 엮어져 있어도 풀지 못할 매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도 설 수 있고 문제 앞에 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거는 힘들다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나로 서 있으면 두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제자들은 함께하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광야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마을로 들어가. 마을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낸다는 것은 이들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마을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 없습니다.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따라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부족함, 또 연약함,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그 문제, 부족함을 받으시고 뭐라 하겠어요? 모든 사람을 안게 하라 그랬어요. 장정만 5천명인데 5천명을 다 안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서 계신 분은 한 분만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주저앉히고 주님은 인간의 수고가 방법이 끝난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다 앉으니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5천이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여자와 아이 예외 5천명. 성경학자들은 약 12,000명 정도가 먹지 않았나.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 문제가 오면 예수님을 떠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속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사시느냐면 없는 손자 회갑 치루어질 걱정까지 하고 사신대요. 없는 손자 무슨 걱정? 회갑 치룰 걱정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산더미처럼 마음에 있어요. 얘야 뭐 조심해라 뭐하라 어머니라 조심하세요 해도 계속 그것을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없는 손자 회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차려줄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무리들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나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마땅히 갈 길,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면 열하루만 가면 됩니다. 며칠? 열하루. 그래서 블레셋의 길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길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 지중해 연안의 짧은 길을 가면 열 하루 만에 도착을 하는데 40년을 둘러가게 만든 거예요. 왜요?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로 40년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을 느꼈단 말입니다. 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그래서 마라에 가서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을 먹으니까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라, 쓴 것이라고 얘기했죠. 물이 없고 갈증을 느끼고 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으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갈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대요. 구원은 공짜인데 신앙은 비싸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삶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병에 걸리면 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야, 열하루기만 가는 그 길을 왜 이래 돌아서 뺑뺑이를 돌게 하나?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가서 가다 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갈증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갈증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모자랍니까? 그랬더니 뭐니 해도 뭐니지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대요. 이 집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지요. 나는 여기서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 집의 부족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마라에 오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와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인도자인 모세에 당신 따라서 나온 결과가 물이 없고 써서 못 먹겠다. 모세를 위한 원망함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자 24절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물에 던지니까 이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면 설탕물이 됩니까? 아니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모니터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매듭 같은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죄에서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주신 것이 선한 거예요. 제 아내가 2011년 암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암이라는 것 선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부터 나는 이것이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를 낳으면서 임신성 당뇨가 와가지고 31년간, 32년간이죠.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낳는데 몸이 70여 키로가 나가가지고 몸도 붓고 얼굴도 붓고 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 7, 8년 됐을 때 처음으로 혈당계라는 그 수치를 재는 것을 보니까 하이가 나와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이 원주에 있었을 때 두 병원에서 뭘 했냐면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안과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소경으로 살 준비를 하세요. 두 번째는 내과에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장이 다 고장났으니까 투석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 4월 달에 원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막막했고 어려웠어요. 아, 일만은 부산에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그래서 이삿짐을 사서 보내놓고 우리는 부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왜 왔나 그러더라고요. 사역자 이동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는데? 자네들 어디 가는데? 부산으로 갑니다. 누가 부산에 가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면서도.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자네는 그래 몸이 어떠한 거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의 병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물끄러미 바라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픈 사람은 안 쓰는데 그러다. 그러시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부산 내려가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아픈 사람은 안 쓰는데 그럼 왜 아픈 사람을 부산으로 보내나 이런 의문이 붙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고쳐 쓰시겠구나. 아멘. 고쳐 쓰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 다음 날부터 차를 받쳐놓고 차를 이제 주차해놓은 그곳에 차를 오를 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음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도우실까? 어떤 길을 여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삶을 살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뭘 했냐면 개막식을 마쳤을 때 비도 아직 오지 않고 아주 개막식이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그걸 마치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약도 안 지어져가지고 전에 2003년도인가 다녔던 메리놀프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개업을 해가지고 부산역 앞에 개인 병원을 낸 거예요. 거기 수소문에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아줌마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기억 속에는 벌써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치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사만을 피를 빼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뭐냐면 검사실에 보내놨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캠프를 마치고 미국에 가려고 그곳에 가서 뭐냐면 결과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죽었던 신장이 기능이 없었던 신장이 100% 두 개가 다 회복이 되었고 감사합니다. 눈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교정 시력이 정상이 되었고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13에서 14 계속 높았는데 7.4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췌장 기능까지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던져진 십자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도 선하고 어려움도 선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제 아내는 지금 30여 년 동안 먹어왔던 당뇨 약을 끊었고 인슐린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은 일찍 마쳐야 되는데 한 절만 찾아보고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신명기 7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호와께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병에서도 멀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풀어내지 못할 매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하루길인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주시고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또 더울 때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차광막을 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바산왕 옥이나 해수본왕 시온이 머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 건강한 몸이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물질이라 생각하고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더러운 것,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또 마음도 물질도 몸도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물이 없어 가라고 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